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 구원이 영원하다든가 영광스러움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삶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실로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육신의 형편에 관계없이 영원한 영광을 입게 될 것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 사는 그것이 전부라면 사실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고 또 나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감격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그냥 장막집이 쓰러진다라든가 또는 허물어질 것이다 그런 말보다는 어찌 보면 어감이 무너진다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번 벗게 될 이 육체의 집보다도 오로지 영원에 속한 사람이 세우거나 또는 허물을 수 없는 집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제건 한번 죽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그렇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를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번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 반드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이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사도는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집을 뜯었다, 다시 지으려고 뜯었다 하는 것과 집이 무너졌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집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무너지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겁니다. 세월이 가고 오래 잘 지은 집들은 몇백 년, 몇천 년을 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역사 속의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육체가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현실로 살고 있는 집은 아무리 편하고 호화로워도 임시 거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집을 놔두고 집이 아닌 다른 들에다가 나뭇잎으로 장막을 치고 지내죠. 그 왜 그랬어요? 그것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도 되겠지만은 이것은 뭡니까? 잠시 살기 위해서 만든 이 장막. 이것은 결국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대로 둬도 무너지고 철거해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의 요한한 생명을 의식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모두의 집은 사람의 집처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병원 한번 안 가고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주 병원에 가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집도 있어요. 영혼이 담겨있는 이 몸집도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90이 넘은 분들 여기 계세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이고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언제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무너지는데 그것이 젊음 나이듦에 상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허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무너진다고 그러지요. 특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뭘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성경에 보는 대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천막입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스케노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산에 한 이틀, 삼일, 길어야 일주일 쳐놓고 그 안에서 뭐 음식도 해먹고 나눈 가족이 거하거나 또는 뭐 동료들이 거하는 텐트라고 그러죠. 요즘 텐트. 장막이라는 말보다 우리에게 텐트가 더 쉬울 겁니다. 거기서 계속 거처하는 처소가 아니라 허물어서 내려와야 되는 그게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로 살고 있는 집은 아무리 편리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집일지라도 임시 거처에 불과하다. 우리의 육신을 벗은 후에라야 영원한 집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뭐라고요? 안다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이 뭔지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심지어는 짧고 굵게 살자. 뭐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다만 예수도의 희생의 십자가와 은혜를 힘입는 우리들만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거처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지막 7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안다는 거지요. 여기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담대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안다. 이건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순간적인 집에 사는 것보다 영원한 집에 가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약속한 거처이기 때문에 더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희생의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제자들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흘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도의 희생을 힘입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귀한 약속이죠. 하늘로부터 거듭나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세상에서 오로지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도 귀중하게 여기지만은 이 세상의 삶보다 오는 세상의 삶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영혼을 향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2절에 그랬다고요. 여기 있어 단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삶을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벗은 자로 선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오시면 공중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면서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바로 만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지금 육신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알맹이만 영혼만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 애매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한 거죠. 죽어서 영혼이 있다가 다시 육신을 접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육신을 하나님을 바로 뵙는 것이 더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는 말씀에는 더 귀중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입게 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벌거숭이 임금님이 입은 척하고 입은 것으로 의식하는 건 거짓된 옷이 아닙니다. 허황된 옷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입은 이 옷 때문에,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영광이 있다는 거지. 우리 자신들은 아무리 꾸며야 영광되지 못합니다. 거듭남으로 입게 된 옷, 이것을 더럽히고 이것을 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예수님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은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깨끗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리브가의 주문이지만은 상징적인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아마 리브가로 하여금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히고 털로 꾸미게 해서 이삭 앞에 나타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놓고 여기는 물론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다고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육신의 자의적인 어떤 노력이나 힘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삶인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가련한 인생들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입었다가 벗은 몸으로 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두려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극적인 상황, 육신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입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냥 두어도 새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너질 이 장막집보다도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영원한 집에 가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권능은 성령을 주신 것으로 보증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참 어떤 경우에는 이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 하는 게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플 때, 좀 걷기만 해도 숨이 찰 때도 차라리 이 육신이 없었다면 뭐 그런 생각이 있겠죠. 바울은 사실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탄식을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이 법이 나를 늘 죄 아래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육신이 아직도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고 어둠의 권세자들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을 입은 짐진 것까지 탄식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다는 안타까움으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훨훨 날아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곳에 가고 싶은, 특히 육신이 힘들고 나이 들고 몸이 낡아가면 더 그렇죠. 그냥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고. 어떤 결정을 해놓고도 영적이지 못함을 탄식하며 바울처럼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 그 일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결정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육신의 편리나 육신을 위해서 결정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을 향한 결정, 영생을 위한 결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유혹에 강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범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조차도 이러한 것들을 탄식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을 여기에 담고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몸이 영혼에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없던가요? 아주 신령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겠죠. 저는 많아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육신으로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영적이고 육신 것이 다 좋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가서 반드시 영광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결정해 보세요. 내가 참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결정했구나. 그리고 후회를 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부끄럽고 그런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부끄러운 그런 결정을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육신에 사는 것을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육신은 다만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는 것.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4절 하반절 그랬는데 우리 죽을 육체는 이미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 대로 생명의 삼킴과 된 존재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삼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첫절이 뭐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오죽하면 그런 고백을 할까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나 믿음으로 갖는 확신은 이미 우리의 죽을 몸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루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들 속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 5절 있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됐다. 유한한 이 육신의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다. 지배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꽃 같은 육신의 몸이지만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죠. 아직 우리 몸은 죄송하지만 구속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영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와 계신 성령의 의지대로 몸을 따라 움직여주느냐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육신을 따라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뭐예요? 영성이 가름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가, 아니면 육신을 쫓아 사는가, 여기에 뭐예요? 영과 육의 프로테지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무너질 육체에 살지만 이 육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셔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매 순간 성령의 역사로 확신하고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6절, 7절인데요. 오늘의 제목을 잡은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총괄적인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육신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지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육신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분명한 이상 우리는 벗어야 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이나 형편을 이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보든지 사람의 입장, 육신의 입장으로 그런 것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사실은 지난 주일 날 말씀 4장 18절에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는 말씀이었죠.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죠.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이 몸을 떠나고서 비로소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될 미래의 영광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언제나 우리의 육신은 주님과의 관계에 간격을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육신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인데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쓴 글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다. 이 육신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울 사도는 더 원하는 바다. 여러분 육신을 지금 떠나고 싶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까? 좀 갈등이 되지요. 아, 좋은 걸 많이 해놨는데 이거 지금 벗고 가긴 아깝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고. 왜? 주님은 이 순간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자. 아니, 나는 저것 때문에 저것 좀 손봐놓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고 차라리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만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 눈은 점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더 잘 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보는 것을 따라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벌써 기준은 그 입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육신의 눈에 비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기준이 되십니다. 바로 영혼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또 어떤 삶을 살든지 행동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살고 가고 머물고 그 기준이 믿음이 된다면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다음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종배도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아는 관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그 영적인 관계를 영원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기 중요한 말씀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어떻습니까? 처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까? 영적으로만 예수님을 압니까?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비록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점점 영적인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 영혼이 담겨있는 이 육신의 몸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 시기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 각자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다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육신을 과신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겠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잘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썩을 몸, 무너질 육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고 말하고 교제하는 그런 신령한 교제가 되고 육신으로 육신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행하거나 보거나 하는 불신의 삶을 한순간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몸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이고 힘겨우며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신령한 욕망을 비록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은 육신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서 일하고 또 관계하지만은 이런 모두의 기준을 믿음으로 행하고 그 기준으로 돌림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에 대한 눈을 더욱 밝게 띄워주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